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와 함께 하시겠어요? 오늘 보니까 갈라디아서로 보면 열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4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라는 말은 상당히 그 강력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또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에서도 계속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바랄 것입니다. 육체가 생활 속에서 승리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결코 기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살아야 할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구절을 생략 없이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전부를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여기서 아바라는 말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영어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그 번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커다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들 하는데요. 그들이 아바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그 말을 감히 영어로 번역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한 것은 너무도 친숙한 말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아빠 뭐 이런 말이잖아요. 아바, 아빠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좀 약화될까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 아버지이시지만 감히 그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이죠. 4장 7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체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입으로만 변적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체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높은 거룩의 경지에 이르거나 아니면 성령 세례를 추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결코 체험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 신자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토록 높은 거룩함에 이르지 않고도 하나님 아들로서 체험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얻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영적인 경지에 이르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리석고 미련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지, 완고함, 죄, 두려움, 그리고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내세울 만한 존재들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며 그를 믿을 때 체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이와 같은 개인적 체험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고 강조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체험이 필요한 것이죠.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그 설교자들 가운데 하나인 프로레다라는 그러한 분은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잘 썼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옛 본성은 마치 죽은 고양이 같습니다. 이제는 그 고양이의 꼬리를 집에서 멀리 던져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아멘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는 저의 옛 본성을 버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쉐퍼 박사가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폴, 당신은 그 죽은 고양이가 목숨이 아홉 개라는 사실을 잊었어? 당신이 이 고양이를 멀리 버리더라도 내일이면 다시 돌아올 거요. 우린 결코 안전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체험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여러 번 머뭇거렸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도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생활이 매우 지루하고 단조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시험하실 때에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놀라운 체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바 아버지로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까요. 이제 저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감나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놀라우신 하늘 아버지와 함께 이러한 체험을 누리게 되고 또 누렸다는 사실을 간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존 페이턴과 뉴 헤이브즈라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아주 젊은 아내와 함께 선교지로 떠났는데 그런데 그는 그들의 첫 아기가 태어날 때 그만 아내와 자식을 함께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을 자기 손으로 땅에 묻었던 거죠. 그는 식인종들 가운데서 있었고요. 여러 날 동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밤에 식인종들이 와서 시체를 파내어 먹지 못하도록 지켜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서 당신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면 자기는 미쳐버렸을 거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자신을 친히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존 페이턴의 곁에 서 계신 거죠. 주님은 여러분과 제 곁에도 서 계십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이러한 때 주님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증거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신 것을 저는 뭐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4장 8절을 볼까요? 그러는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였던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우상을 헛된 것, 즉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도 바울은 우상을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부른 적 있지 않나요?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말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상은 실제가 아니며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제 9절을 보실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알 뿐더러 라는 표현은 사실상 하나님을 인식한다 또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왔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그들이 모세 율법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말처럼 그들이 떠났던 우상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4장 1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날을 지킨다는 표현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표현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또 달이라는 말은 아마도 왕조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던 월삭의 절기를 지키는 말로 보이는데요. 선지자들은 거기에 대하여 경고를 했습니다. 절기란 잔치를 의미하는 때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 가지의 절기를 제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모든 절기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그 진리자면 이방인 신자들을 다시 모세의 율법 아래 완전히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안식일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율법은 안식일과 신년을 포함한 전체적인 규정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것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을 범하는,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4장 11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그들 가운데서 시간을 허송했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전의 우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본 서신에서 아주 정중하게 표현한 삽입구가 됩니다. 그러면 12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문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표현은 나처럼 되기를 이라는,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더 나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을 말을 들었어요. 뭐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뭐 별의별 말을 다 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이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아니라는 거죠. 13절을 보실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제 바울은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를 근거하여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 가시란,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14절인데 무엇을 상징하는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는 말은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육체의 가시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자, 계속되어지는 1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아마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눈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매우 보기 흉한 것이었죠. 저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다리였다면 그들이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눈병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병은 많은 그러면 고통을 동반하잖아요. 그리고 눈병이 있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눈이 아마 튀어나올 정도로 아팠겠죠. 여러분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흉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의 아래와 같은 말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비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반갑게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의 그 마음을 고통을 참으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 반문하는 거죠. 저는 항상 설교자를 향하여 강대상 위에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새겨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반면 저는 또 청중들을 향하여 새겨놓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사실은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뭔지 아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며 자신들을 칭찬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근데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냐고요. 책망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우리 모두는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날의 강단에서는 진리의 선포보다는 등을 긁어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증거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계속되어지는 4장 17절로 18절을 볼까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구절은 미국 표준역 번역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고 하는데요. 미국 표준역에는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너희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너희를 가두어 놓음으로 너희가 그들을 찾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좋은 일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도 좋은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 최선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복수하기 위하여 쫓아다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갈라디아를 정복했다 그리고 많은 개종자들을 얻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한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라는 이 바울의 안타까운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이 유대인들은 무리가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의 신자들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종종 매우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훌륭한 말솜씨를 보고 글 재주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이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큰 문화 행사를 하고 큰 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들에게 매혹되고 미혹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과 고린도 사람들에게 주는 바울의 경고는 모두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4장은 하갈과 사례의 비교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두 여인은 모든 면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하갈과 그녀에 관한 다른 모든 비유들은 율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례와 그녀에 관한 모든 비유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19절 볼까요? 19절 좀 빨리 좀 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아주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녀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 테이크나라는 단어는 태어난 자들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를 어머니 나를 통해서 태어난 너희들 아니느냐라고 말하고 있네요. 20절을 볼까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표현하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바울은 각각 다르게 말할 수 있도록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의 서신 가운데서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